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유혹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구원받은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엊그제부터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저희 가족이나 주변이나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경청 동지할 일이죠. 난리 날 일이고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기뻐할 일인데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억지 부리지 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일을 끝까지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3일째 오늘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실 자체를 이제 부정했죠.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불러다가 정말로 내 아들이 눈을 떴느냐 억지도 부려보고 이렇게 했지만 실패로 끝내자 이제 오늘 맹인을 낫게 한 예수라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일에 몰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눈을 뜨게 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눈이 떠졌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라면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이제 그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일. 그거를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헤치는 순간 논쟁하려고 할 때 그들의 속셈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너무도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어놓습니다. 25절 봤더니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 요거는 내가 확실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쟁 가운데 당연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냐라는 논쟁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언급함으로 논란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죄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사실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논쟁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이미 일어난 일 그 자체, 사실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런 복잡한 생각보다는 예수란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반대하는 곳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행위는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어떻게 보면 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의 행동은 반대에 부딪힐 때 빛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리고 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논쟁에 휩싸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진리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논쟁에 휩싸이기보다는 그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뭐 예를 들면 설날 같은 때는 전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일도 했는데 이런 모든 제사의 문화를 깨뜨리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전에는 설날에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다.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저 내 삶을 변화시키신 분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을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간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 계속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어떻게 보면 눈뜬 그 맹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당신들도 혹시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죠?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법과 불의함을 은근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들의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하자 우리 31절부터 33절 계속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선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권능을 지닌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5절에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밑에 17절 보니까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떻게 보는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했다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오늘 33절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맹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났던 그 맹인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출교를 당한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 얘기는 거의 죽으라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서, 고난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참된 성도의 모습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박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가 박해는 아닙니다. 그죠? 박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상이고 그런 시기인 거는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산될 때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더 확산되어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더 이제 뭐 지금 몇만 명인지 모르겠네요. 어제 뭐 자가격리만 6만 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나19가 더 깊어질 때 진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도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도 더 주님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축하해 주기보다는 계속 정죄만 하는데 지금 급급했죠. 안식일에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런 판단만 하는데 급급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쫓아낸 눈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제 영생의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맹인의 고백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한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고난과 또 뭐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멀쩡하고 출세도 잘하고 정말 만사형통한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화가 복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또 그런 일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는 불평과 원망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인지,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빈정거리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을 정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불행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 상태가 곧 큰 심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은 육체적인 장애인들이 아니죠. 육체적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장애 입은 맹인은 구원을 받는, 치료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그런 맹인되었던 신앙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런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